이제 이 마태 복음은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약 일주일 동안에 이루어진 내용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집중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서들이 다 이런 형태로 3분의 1이 이 부분에 집중돼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21장에서 특히 25장까지 주로 예루살렘에서 베푸셨던 그런 비유와 교훈들이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런 이유에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마지막에까지 이르게 됨을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로 갈릴리에서 전도 사역을 하셨던 주님은 요단 동편의 베레아를 거쳐서 여리고를 지나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시고, 이 21장 서두에서 왕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라고 하는 시온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동안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특별한 말이나 또는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병거라든가 수레를 타고 들어왔던 많은 이방 왕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습니다. 초라하게 짐승의 우리간의 동물의 구유에서 나셔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의 괄시를 받으며 죄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서서히 그 정점으로 나아가고, 그 최고봉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문은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다른 독특한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자들의 예언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우리의 말씀도 당연히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와 인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세상의 왕의 행차와도 비교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도성에 임하시는 모습은 오늘 그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시는 행동이고, 당시 로마의 압박 밑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유를 얻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로 임하시리라는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는 결국 자신들의 생각과 같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해서 십자가로 주님을 내모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평화의 주님이시지만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임하실 때는 결코 이러한 인간 이성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변심하는 종교적 범죄를 하는 사람들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또한 용서치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의중이 바로 다음 주에 상고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택하신 성전으로 자신들의 이속을 채우는 간악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시장하셨지만 무화과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에서도 연이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첫 번째 부분을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말을 하거든 즉시 보내리라 하는 말씀은 다른 번역서에서는 만약에 무슨 말을 하면 쓰고 보내겠다 하라, 그러면은 즉시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들과 약간 차이가 있는 건 뭐냐 하니까, 마가나 누가 공관 복음에서는 이 나귀 새끼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나귀 새끼가 어미와 함께 메어 있고 그것을 함께 풀어오는 그런 차이를 역시 보고 있지만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임금이나 장군들은 그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대개 그들이 움직일 때는 언제나 특별한 말을 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적국의 수도를 점령해서 입성할 때는 더욱 호기를 부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눈에 띄는 말, 흰 말을 타는 것을 우리의 사극 같은 데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은 빠르기도 하지만 전쟁에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욥기서 39장 19절에서 25절을 보니까 말이 전쟁터에서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 말이 이렇게 호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을 읽습니다. 성경에서 약대라고 기록되는 나타는 전쟁에 사용된 흔적들을 몇몇 군데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5절이라든가 또는 7장 12절 그리고 역대상 5장 21절에 보니까 이 낙타는 전쟁에 사용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귀는 전쟁에는 사용되지 않는 농부들이나 중산층 이하의 짐을 나르거나 또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짐승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죠. 무화과 송이라든가 이런 그 음식을 싣고 지금 나발의 가족을 멸하려고 오는 다윗에게로 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전쟁에 준비 없이 나온 다윗을 위해서 음식들을 나귀에 싣고 나오는 그런 묘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힘은 좋은 편이지만 덩치가 적고 영리하지 못한 데다가 속도도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에는 별로 유용하게 쓰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써 장차 자신이 사람들의 죄의 명예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것도 아직 멍에맨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습은 이전에 여러 번씩이나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적군의 임금이나 장군들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칭찬하셨듯이 이 어수룩한 나귀 새끼는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단순하고 우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심을 상징적으로 이 모습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놓칠 수 없는 인물은 바로 나귀의 주인입니다. 물론 예수 기독께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됨됨이나 상황을 이미 완벽하게 아시고 제자들을 시키셨겠지만은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이 사람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한마디에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풀어가도록 하는 어리석을 정도의 순진함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어떤 귀중한 재산을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처럼 단순히 주께서 쓰시겠다고 가져가려 한다면 과연 이 나귀 주인처럼 순순히 내놓을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봐도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멍에를 메지 않은 나귀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역시 오늘의 가장 가까운 어떤 비유를 가져온다면 새로 산 차, 그것도 뭐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위용 있는 차도 아니지만은 서민들이 탈 줄 있는 새로 사온 차, 그 차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하게 주님의 어떤 일도 말하지 않고 단순히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글쎄 아직 시운전도 안 했는데 또 아 그거 이전에 이걸 좀 해놓고 갖다가 쓰시도록 하죠. 뭐 이런 정도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응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기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람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한마디에 다른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보내는 모습에서 주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보게 되고 자신의 소유의 바른 사용을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마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 다음 바로 3절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연상했습니다.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모든 면에서 이러한 단순한 순종이 어렵고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상황일지라도 결코 쉽지 않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이 어떻게 변했든지 또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는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나귀를 보낸 주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응답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7절의 내용인데요.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렇게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첫 부분의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든가 또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자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로 하신 말씀 같은 복음서에 1장 22절이라든가 2장 5절, 2장 15절, 2장 23절, 13장 35절 그런 부분을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있는 구세주임을 확신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신이 이렇게 구약의 예언성취로서 오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께서 직접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예언들을 철저히 이루려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말씀을 실천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한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선자를 통해서 쉼없이 증거하신 말씀이 실체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절에 인용된 본문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귀를 타신 이유를 이 인용된 본문에서 세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 라고 나귀를 타신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의로우며 왜 공의롭기 때문에 나귀를 타는가? 대개 군주들은 공의롭지 못해서 완력이나 무력으로 자신들의 권좌를 지키는 것을 봅니다. 지혜도 모자라고 모략도 없고 긍휼도 없기 때문에 왕으로 났다는 한 가지 사실로 숭배되고 그 권좌를 지켜가는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는 무서운 악순환이 뒤를 잇게 되는데 반해서 칼도 무기도 지니지 않은 채로 당연히 숭배받아 마땅한 위엄과 사랑과 평화가 그 보좌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아도 자연과 우주가 찬양을 드릴 분이시기 때문에 후퇴의 위엄을 갖출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늘이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뭐 이렇게 시편 19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 찬양 좀 불러. 너 이렇게 해. 이런 어떤 선동이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의 삼라만상들도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16절에서 인용되는 것처럼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라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뇌물을 주지 않아도 좋아할 때 좋아하고 싫어할 때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어떤 권능을 세우신다고 하는 입장에서 순진한 어린아이의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라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는 분이 왜 새끼 나귀를 타게 됐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피를 흘려서 왕위에 오른 군주는 절대로 백성을 적들과 기근과 도탄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군주들은 백성의 삶에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사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나귀처럼 그의 사람들을 주인으로 위하시는 멍에를 메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자신의 양을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런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헌신과 찬양과 존귀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 그랬거든요. 진정한 왕은 절대로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데 자신을 과신하려고 어떤 가식적인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진정한 신앙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특별하게 꾸미지도 않고 위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님을 증거하려면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증거해야 호소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 기도나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사실적으로 증거해야 보태거나 빼지 않아야 생명이 풍성하고 조금이라도 가식적이거나 꾸미려 한다면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꾸밈없이 하나님을 증거할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순종과 겸손을 그의 일꾼들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직분자는 주님을 닮는 겸손이 바탕이 되어야 주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쓰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주님을 표현하여 이르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바로 평화로서 구원에 인간들을 초청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여기 두 제자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마을이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거기 새끼와 메인 나귀가 있을 거다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해도 안 됐지만 아니 그 주인이 이거 안 보낼 텐데요. 아니 우리가 가서 달라고 해서 주겠습니까? 이런 변명 한번 하지 않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라는 순종을 보이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기독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면 오늘 우리야 얼마나 진리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애써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모두 기록된 성경의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의 8절, 9절입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8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구약성경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9장 13절의 내용인데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섬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요. 돌 층계입니다. 층계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피고 예후로 하여금 앉게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엘리사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예후의 말을 듣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깨달은지는 모를 일이지만은 자신들의 입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깔므로써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쇠하지 않을 영광을 입혀주실 메시아이심을 행동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이 뭡니까? 대개 우리가 입은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옷을 벗어서 피웠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영광을 예수님의 발 아래 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장차 모든 인류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입혀주실 영광의 옷을 상징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락 없이 왕의 행차를 모형적으로는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그래. 왕의 행차를 보십시오. 앞에서 선두로 뭐 깃발을 들고 많이 서죠. 그 다음에 또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여튼 외형적으로는 왕의 어떤 형태를 그대로 보이는 걸 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랬는데 이 내용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런 내용으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자들이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면 멀리서부터 일반적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감격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였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사모하는 순례자들의 노래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를 향해서 찬양되어지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약의 메시아의 별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을 오늘의 우리에게 더 가깝게 이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아여 비노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모두 8번 쓰여지고 있어요.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뜻은 뭐냐 하니까 구하오니 구원하소서 또는 기도하오니 우리를 건지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 기도에 대해 자세히 모르면서도 그 위엄과 진실에 압도되어서 이런 찬양을 드렸지만 예수께서 그들의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정치적인 권력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자 다시 이들은 예수를 향해서 꽃같은 군중이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제 이 마태복음 뒤에 27장 22절에 23절에 그렇게 빌라도에게 충동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는 기록처럼 언제나 군중들은 우매함을 보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19장에 보는 것처럼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의 응감실을 만드는 직공들이 바울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자 자신들의 생업에 타격을 받을 것 같은 불안감에서 소란을 일으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의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군중들이 많이 모이면 사실은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고 거기에 휩싸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유월절에서 천하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약 300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큰 절기가 있을 때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시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둘러싸인 것을 우리는 이 내용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같은 현상은 덜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는 모임은 수에 관계없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와도 왜 교회를 와야 하는지 분명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소동은 있고 의문은 있으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막연한 소속 불명의 선자 정도로밖에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임은 있으나 마나한 모임이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에도 그냥 훌륭한 선생 정도로, 아니 모든 성인들과 같은 그런 분들 중에 하나로, 기도를 하면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자 정도로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면 참으로 가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고백이 인생의 종착역까지 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내 기도를 들을 수 있고, 내 영혼을 책임지실 수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지켜가야 될 믿음이고, 이러한 확신이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주님의 날마다 바로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떡과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나귀처럼 우직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인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면 자신의 건강이든지 힘이든지 재산이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주님을 닮은 말씀의 순종자들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는 계승되고 있습니다. 또 계승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해결자요 이 인류의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그분께 늘 구원을 호소하고 또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기쁘게 증거하고 이 많은 역사 속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변함없이 지켜가고 그 믿음을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같은 믿음에 동참하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